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26일 이란군과 영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을 도운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소속 정예부대인 쿠드스군과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반군,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해 금융, 무역상 조력 행위를 한 기관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6개 기관과 개인 1명, 그리고 라이베리아, 인도, 베트남, 레바논, 쿠웨이트에 기반을 두거나 등록된 2척의 유조선으로 이들은 이란군과 무장조직, 단체들을 위해 상품 선적과 금융거래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테러 단체들을 돕기 위해 불법 화물을 선적하는 이들을 겨냥해 가용한 도구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최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중동지역 무장단체들의 공격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 정부는 가용한 선택지들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미국과 중국이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국 무선통신기업 퀄컴, 국제운송회사 페덱스,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최고 경영자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경제, 무역, 농업과 같은 전통적 분야 등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AI와 같은 신흥 분야 등 중국과 미국은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보호 등을 놓고 갈등을 계속해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 경제가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면서 중국에 계속 투자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중국의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 개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가진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기술 장벽과 산업 공급망의 단절은 대립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작전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군 2인자를 제거했다고 26일 주장했습니다.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모든 정보를 점검한 결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와 군 정보기관의 정보에 따라 약 2주 전 수행했던 공격에서 하마스군 2인자 마르완 이사가 하마스 행정 전투지원 참모장인 가지아부 타마와 함께 제거됐음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마르완 이사 부사령관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모의한 이들 중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가리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이사 부사령관 제거 작전이 앞서 9일 실시됐다며 사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하마스의 즉각적인 언급은 없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가자지구 북부에서 진행 중인 알시파 병원에 대한 작전에서 하마스 보안 책임자 등 고위 관리 3명을 포함해 500명이 넘는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소속 테러 분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린지 포드 미국 국방부 남아시아 담당 부차관부가 지난주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을 잇따라 방문해 국방 분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26일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포드 부차관부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경영협의회와 미 산업계 대표단과 함께 미국과 베트남 간 방산 분야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포드 부차관부는 이어 태국을 방문해 올해 20번째인 아세안 국방장관과 해양안보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를 공동 주재했고, 3년간 태국과 맡았던 공동의장직을 마무리하고, 일본, 필리핀의 새 의장직 시작을 기념했습니다. 이어 필리핀을 방문한 포드 부차관부는 필리핀 국방부와 외교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과 정보 공유와 상호 운용성, 안보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메이너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포드 부차관부는 동남아시아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미국의 강력한 관여는 평화롭고 번영하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에 기여한다면서 이번 순방 이후 새 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함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떤 교섭이나 접촉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북한의 무기가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안보 동맹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긴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하 1도에서 8도, 6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3.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일본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양국 정상회담과 관련한 어떤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에 기초한 협상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미한일 결속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6일 담화를 통해 북일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관심사가 아니라며 일본과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의 25일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은 새로운 북일 관계에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낸 지 하루 만에 거부 입장을 공식화한 겁니다. 김 부부장은 25일 담화에선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전달해왔다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었습니다. 일본의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간섭하지 말고 이미 해결된 납치자 문제도 거론하지 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김 부부장의 이런 담화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 측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요구 조건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담화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최근 정상회담 관련 발언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사상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 일본 수상의 정략적인 타산에 북일 관계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일본의 대화 의지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시다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기시다가 자신의 국내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 가지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북한에 접근했다고 생각을 할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괘씸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김 부부장은 앞서 한국과 쿠바 수교 직후인 지난달 15일에도 담화를 내고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이 이딴 담화를 통해 정상회담과 관련한 양국 접촉과 진행 과정을 공개한 것은 2018년과 2019년 실패한 미북 정상회담의 교훈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 과정을 공개하고 의제 등을 공식화하지 않으면 정치쇼의 대상으로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또 일본이 자신들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미한일 대북공조의 틈을 벌리려는 의도가 김 부부장의 담화에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용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접근해왔다라는 일본의 속내를 드러내는 걸 통해서 한미일이 가졌던 어떤 결속 이런 부분에 사실상에 좀 이제 흠결을 냈다, 흠집을 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한편에서는 균열까지도 북한은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일본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각인시키려는 계산도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강경한 담화로 미뤄 일본은 그동안 물밑 접촉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로 삼겠다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일본의 이 같은 태도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일본을 소통 창구로 북한 핵과 도발 문제 등을 다루고자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현욱 교수입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북일 접촉에 대해서 이미 사전 조율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일본은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한다면 당연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이 지역 정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런 접촉 거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추진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발표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북일 간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해선 그동안 거듭 설명해온 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이 말한 일본 정부 방침은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북한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일 평화선언엔 국교 정상화, 회담 추진과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문제의 재발 방지,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등 4개 항이 담겼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하고, 일본은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김 부부장의 담화로 이런 양국의 과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적대 관계가 유지되는 이웃 국가 사이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마지막 남은 미수교국 또 이웃 국가로서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과의 접촉을 놓고 일본 내에서 외교적 실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일본이 북한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여건도 아니라며 협상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향후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일 사이 오랜 갈등으로 남아있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던 북한이 돌연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은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의 편에 서 있으며 우리는 북한의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고 실종자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일본 측과 그 어떤 접촉이나 교섭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 관계에 첫 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결되려야 될수 없고 또 해결할 것도 없는 불가극복의 문제들을 붙잡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이를 말해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친 앞선 담화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요시마사 하요시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북한의 담화 발표 후 열린 브리핑에서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나라로선 일북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자국민 17명이 북한에 납치됐으며 2002년 정상회담 이후 송환된 5명 외에 12명은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며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이날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며 한국, 일본과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한국,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약속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며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납북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27일 구병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특히 2013년 이후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를 당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동안 구금시설에 억류돼 있다며 북한은 이들에 대한 통신과 면담 등 어떤 형태의 접촉도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통일부는 북한의 불법적, 반인륜적 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중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지원한 무기가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서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 지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ook, we continue to monitor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t's something that
싱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계속 방어하는 가운데 북한은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군사 지원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두 나라는 양측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평싱 부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논평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더 추가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eah, without getting into intelligence genie, as I'm sure you can appreciate, I just don't have a.
또 미한 전시 작전권 전함 작업이 완료를 위한 궤도에 있다는 폴 라케마라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의회 청문회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나온 말 외에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케메라 사령관은 지난 21일 상원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안보태세 점검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그것을 완료하기 위한 궤도에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다음 달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안보 동맹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쟁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 동맹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6일 미일 동맹 격상 움직임과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미일 군사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일 정상회담은 정상급에서 이를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주일미군 사령부 재편 등과 관련해선 미국이 일본 자위대 지도부와 직접 교류하는 수준을 포함해 미국의 지휘 통제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24일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래 6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안보협정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F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 강화를 위해 주일 미군 사령부를 재편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FT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은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미일 양국이 중국에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주일미군 사령부를 재편하는 주요 목적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선 양국의 군사력 강화 방안이 무엇이냐는 BOE의 질의에 국방부는 일본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정기적으로 일본과 동맹 간의 협력을 최적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일미군 사령부 재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제임스 주멀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 CEO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시다 총리의 다음 달 워싱턴 방문은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안보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Prime Minister Kishida's visit to Washington next month will be a major milestone.
준 월트 CEO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회담은 일본 주변과 서태평양,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협력할 것이란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강압적인 무역과 경제 관행뿐 아니라 타이완 해협을 비롯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주변국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해온 북한은 최근엔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해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무월트 CEO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때문에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일본뿐 아니라 호주와 영내 다른 안보 파트너를 포함한 전 세계의 미국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hina and North Korea threa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nhancing alliance relationships.
일본이 향후 일본 열도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항행의 자유 등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국내 작전 지역을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까지 군사력을 잠재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미일 동맹이 발전해 나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그것이 미일 군사 관계의 변화와 업데이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일본 방어뿐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호 지원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s what is happening with the the changing of the and the updating of the military relationships.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과의 3자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일 동맹 강화가 미한 동맹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일 군사 동맹은 더 효율적인 군사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도 미한 동맹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어기고 한국을 공격할 경우 사성 장군인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일미군 사령관을 현재 삼성 장군에서 사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일 동맹과 미한 동맹은 각각에 대한 위협이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남북한이 인접해 있어 북한이 육로로 직접 공격할 수 있지만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육로로 직접 공격할 수 없고 북한이나 중국 등이 해상이나 공중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각국이 처한 지리, 정치, 경제 상황이 다르고 각국의 군사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일 양국 군사 동맹 강화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향후 방어뿐 아니라 공격으로 전환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략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반격 능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미일 동맹 강화가 방어뿐 아니라 공격으로의 전환 목적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일본 정치 지도부와 헌법 개정을 통해 공격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나 군사 사상가들은 항상 최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말하곤 한다면서 방어가 더 강한 형태이긴 하지만 공격 없이는 결코 완전히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이 일본을 더 잘 방어하고 미일 동맹의 이익을 더 잘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인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 계획을 포함해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안보 역량을 크게 강화해 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일본은 미사일로 방어할 수 있지만 북한에 있는 발사대와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일본은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 토마호크 미사일로 북한의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ey will have increased offensive capabilities. That doesn't mean invasion capabilities. It doesn't mean they're building an army that could invade North Korea.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어 일본은 증강된 공격력을 갖추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침략 역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을 침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원거리 대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 위반을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은 2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주요 회원국들과 함께 계속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Russia's unilateral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irresponsible nuclear rhetoric, China's nuclear buildup, the DPRK's defiance of myriad UN Security Council.
미국 측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략과 무책임한 핵수사, 중국의 핵증강, 그리고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무시, 이란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러시아로의 무인기 수송은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투명한 핵 군축을 향한 실질적인 조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Mr. President, for my country, which is located in hotspot where the danger of war have lingered for several decades.
북한 측 대표로 참석한 주영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의 위험이 끊이지 않고 핵보유국인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강력한 군사력 보유는 국가안보를 지키고 나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the DPRK persists with its sophistry in yet another futile attempt to conflate the cause.
김일훈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참사관은 사실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반도 상황의 인과관계를 왜곡하려는 헛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당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자주 주장하는 것처럼 조작이 아니라 모든 안보리 회원국이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북한은 자신들의 부당한 대량 살상 무기 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적대시 정책을 탓하고 있다며 북한의 맹목적인 대량 살상 무기 추구는 자국의 안보를 더욱 약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제 조건 없는 우리의 거듭된 대화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대화와 외교의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다시 발언권을 요청하고 한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he ROK is distorting the fact with unjustifiable sophistry.
주 참사관은 한국이 부당한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외국 사력과 연계한 한국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로 인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수많은 연합군사 훈련을 벌이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 안팎에 끌어들이는 등 극도의 대결 정책에 매달리며 정세를 전쟁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관련해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며 자위권은 주권을 수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는 데는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도 다시 발언권을 요청하고 대화와 외교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It is with great regret to hear from the DPRK delegate that its delegation is not interested in any form of dialogue with the...
김 참사관은 북한 대표단이 한국과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대화와 외교 요청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중간 단계는 이미 실패가 직면된 접근법이라고 전직 고위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외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공허한 메시지라며 북한에 제시할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3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메리 베트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의 대담 노시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제프리 부보좌관님,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미국이 북한과 위협 감소와 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그런 대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불과 몇 주 전 바이든 정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 비핵화의 중간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죠. 미국이 북한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Not a good signal in my view, first of all. This is a signal generated by the aggressive stance taken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both in their weapons program.
제 생각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우선 이런 신호가 나온 이유는 북한 당국의 공격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한 정치적 결정 말입니다. 이른바 평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장기 정책과 반대로요. 둘째로 올해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죠. 바이든 정부는 대처해야 할 위기들을 응시하고 있고요.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중국, 남중국해, 타이완 위기 속에서 또 다른 위기를 조성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본질적으로 북한을 매수하려는 것이죠. 거의 20년 전 부시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걸 목격한 저로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바이든 정부가 불필요한 긴장을 잠재우려는 걸까요? 북한 문제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롱 전 차관보님 어떻습니까?
Well, what is an election issue is number one, minimizing the number of conflicts that a president or potential presidential candidate is dealing with.
하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마주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건 분명히 선거 이슈입니다. 또 미국이 힘과 전력 투사 능력 약화로 산만하고 무능해 보이는가도 핵심 이슈가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북한 문제가 포함됩니다. 바이든 정부와 대선 후보들은 조기의 현안을 고르려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요. 북한이 그중에 하나인 거죠. 정치 후보가 다뤄야 할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들은 가자 전쟁과 타이완에 집중할 겁니다.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충돌들 말입니다. 대중에 보내는 신호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급에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요. 당분간 말썽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죠. 이건 제 세계에서는 멍청한 짓이에요. 우리는 북한과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요. 우리는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매번 김정은의 반응에 실망하고요.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대북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핵화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필요하고 암묵적 사실을 명시한 것뿐이라고 했죠.
Interim steps have been on the table since these negotiations began. And frankly, North Korea hasn't taken any of the opportunities for interim.
중간 단계는 협상 내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런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잡은 적이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면하면서도 분명히 변화를 촉구한 건 현명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물러섰습니다. 불투명한 제재 관련 협상을 또 한 번 벌이면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하는 건 큰 실수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외교를 추진할 때 우려가 있었죠. 적당히 타협해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중간 조치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거래를 하면 우려되어 온 잠재적 트럼프식 접근법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First of all, if there actually would be some kind of deal, I don't think it would be related to what Trump did because Trump basically said you
뭔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방식과는 다를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핵화하면 이 모든 걸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건 중간 단계와 다르죠. 중간 단계는 빚 좋은 개사할구일 뿐입니다. 북한의 관심을 끌려는 게 아니라 미국 유권자나 외교 정책을 주시하는 미국인을 겨냥한 것이죠. 그들은 세계가 미국처럼 생각한다고 믿고요. 미국 정부에서 북한을 주시하는 사람들은 김 씨 정권에 대해 잘 알고 그들이 이런 술책에 안 속는다는 걸 압니다. 부분적인 단계적 조치를 시도하되 비핵화는 포기 안 한다는 말의 실제 청중은 미국 유권자들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런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죠. 하지만 북한이 혼동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중간 단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추진했던 것과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한국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과 군축 협상을 시도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북핵 문제는 이미 병 밖으로 빠져나온 지인이라고 했죠. 군축 협상론에 대해서도 왜 안 되느냐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이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세요.
First of all, we shouldn't predict what a possible Trump administration or a second Biden administration will do. Time will tell. But I don't think that
차기 트럼프 혹은 바이든 정부가 뭘 할지 예측하진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하지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단계를 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으니까요. 저는 2000년대에 곤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수석대표와 그 일에 긴밀히 협력했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속임수를 쓰는 걸 보았습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와 대화, 국제적 위상을 수용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다른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걸 발견했고요. 다시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요. 북한이 평온과 안정,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징후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 정치적 이유로 정반대를 원하죠. 바이든 대통령도 이걸 압니다. 하지만 그가 표를 얻으려는 유권자들은 모르죠. 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누군가와 잘 지내면 상대도 호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북한은 그러지 않으니까요.
조지 W. 부시 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내셨던 당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당시 2008년 6자회담은 검증 문제로 좌초했습니다. 북한이 핵 동결에 합의하고 이행한다고 해도 미국이 완전히 확인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Well, we certainly couldn't then because you remember they even blew up their plutonium reactor, but then we discovered at roughly the same time that they were pursuing secretly.
우리는 이전에도 그렇게 못했죠. 북한은 당시 플루토늄 원자료까지 폭파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거의 동시에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걸 알아냈습니다. 핵 능력을 얻기 위한 다른 경로였죠. 저는 반대편과의 대화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테이블 위에 올릴 건 그것뿐입니다. 중간 단계를 제안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을 매우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비핵화 목표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표현뿐 아니라 협상 도구로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인용하신 정부 관리들은 이런 정책을 작성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물론 장기 목표를 여전히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표는 모종의 중간 조치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지만 외교적 승리로 내세울 수 있죠.
And the fact of the matter is, as Ambassador Jeffrey points out, there's zero indication from the North Koreans, much like.
문제는 제프리 부부장관님의 지적처럼 북한은 그럴 조짐을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마치 북한의 동맹인 중국, 러시아와도 같습니다. 무기 유형과 규모를 줄이려는 그들과의 협상처럼요. 유일하게 군축이 이루어졌던 건 냉전 이후 미국과 옛소련이 핵 능력을 감축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푸틴은 그 약속도 되돌리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는 단계적 합의로도 불리는데요.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제재 완화와 맞바꿀만 하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폐기만 제시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결렬시켰죠.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I can't read the mind of President Trump or President Biden or whoever we may have, but I can say that President Trump was 1000% right.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혹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제가 그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건 1000% 옳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제안은 모욕적인 것이었죠. 어떤 제안이 나와야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장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분명히 약속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무기협정 체결 당시의 공약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이죠. 또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그런 공약에 관한 한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 수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김정은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60년 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은 소련과 핵전쟁도 불사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미국 본토를 사거리에 두는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했죠. 한국인들도 지금 국경 너머로 북한의 전술 핵과 마주하고 있고 사실상 머리에 핵을 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느끼는 안보 위협이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인들이 느꼈던 것과 비슷한 수준 아닐까요?
It's a very good question and I can understand South Koreans from feeling that way, but there was a major difference. Our whole logic of deterrence of the Soviet Union.
아주 좋은 질문이고 한국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소련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은 핵 우위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소련은 탱크, 포병, 병력 등 재래식 전력이 매우 우세했죠. 한반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군대를 갖췄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군을 믿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래식 공격을 막기 위해 핵 억지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우리의 핵 역량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롱 차관보와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밝혔듯이 우리의 대응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단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불과 몇 달 전 핵무장 잠수함을 한국에 전개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쿠바 위기 때와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강력한 억지력을 갖췄습니다.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핵 공약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폴 르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북 억제의 초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발전을 저지하는 것에서 현재는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이동했다는 건데요. 미국은 북한에 그은 핵금지선에서 물러서고 있는 건가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고도화하면 미국의 금지선도 계속 후퇴할 수 있지 않습니까?
Three points on that. You know, during an election year, a lot of people think out loud. We've seen a number of administration officials that are floating the idea.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선거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큰 소리로 밝히죠. 많은 관리들이 북한을 좀 더 유화적으로 대하자고 제안하곤 합니다. 선거 기간만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두 번째로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 우리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확실한 금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비상사태에 대해 생각하고 있죠. 어떤 이유에서든 상황이 바뀔 경우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요. 이건 그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모두가 예민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행동은 충분한가? 북한의 어떤 행동이 선을 넘는 것인가? 하지만 결국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금지선이 있고 선거철에 여러 소리가 나오더라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소리는 정치지 정책이 아닙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은 레크메라 사령관을 잘 아시죠?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Well, first of all, he's a great general. We served together in Syria. Let me explain two of my points to go along with her three. First,
우선 그는 훌륭한 장군입니다. 우리는 시리아에서 함께 복무했죠. 전 두 가지만 얘기하죠.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그의 임무는 북한을 비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책 차원이죠. 사령관의 임무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고 그는 매우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김정은에게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시리아에서 우리가 맞붙었던 러시아인들과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문제가 있으면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죠. 모든 군 지휘관들은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북한이 그럴 의향이 있다면 괜찮은 일이죠. 하지만 그건 사소하고 전술적이고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행정부 관리들이 말하는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롱 차관보 말처럼 억지 임무,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금지선과도 완전히 별개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메리 베틀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비오에이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VOA 방송은 3월 31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고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네, 오늘 북한 날씨 전적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8도, 최고 기온 6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평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안주, 남포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7도에서 12도, 안주 7도에서 10도, 남포 7도에서 11도 분포 예상됩니다. 신의주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1도, 수풍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7도에서 11도, 중간 흐리고 비 예상되는 가운데 4도에서 9도, 강계 역시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5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해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8도에서 10도, 용현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립니다. 7도에서 12도, 개성 흐리고 비 소식 있는 가운데 7도에서 12도, 사리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역시 7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함흥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8도, 심포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흐립니다. 영하 2도에서 7도, 장진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11도에서
최저 영하 11도에서 최고 1도가 되겠습니다. 해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차차 개입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 4도. 선봉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는 개이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6도. 삼전 오전에 흐리고 한때 눈 소식 있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6도에서 최고 3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동해 흐리고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물결은 1에서 3m. 서해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3월 28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기후변화가 지구와 우리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는 기록상 가장 더운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는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입힌 극심한 기상현상을 동반했습니다. 남극의 빙하 면적은 2023년에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대신 우리는 금세기 말까지 3.4도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지난해 2023년은 문자 그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기후 파괴적이고 기후 결과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millions of people already moving in various places on the planet.
존 케리 특사는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구상의 다양한 곳으로 이주하고 있다며 이는 기후 때문만이 아니라 기후 요인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의 위기, 그들이 재배하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 그리고 우리가 근절했다고 생각했던 질병의 만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업의 중단과 생계의 중단에는 비용 부담이 따르며 사람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의 대가를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피하기 위한 싸움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자금 조달입니다. 존 케리 특사는 2050년이 되기 전까지 매년 2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5천억 달러, 그리고 4조 5천억 달러에서 5조 달러가 매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는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en you create a bankable deal, you're basically taking risk out of the deal, reducing the risk.
존 케리 특사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기본적으로 거래 위험을 감수해야 하거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돈 또는 사람들에게 보장을 주는 어떤 것이 제시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그들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오늘날 자산활동은 훨씬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존 케리 특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활동은 자금을 제공하는데 자산활동이 기후변화 문제에 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고 절박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비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27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러시아와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UAE에 기반을 둔 개인 6명과 단체 2곳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번 제재 조처는 한국과 협력해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유프웅과 리동혁, 한철만, 오인춘, 정성호, 전현근 등 개인 6명이 올랐습니다.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기반을 둔 앨리스 엘레시와 UAE에 기반을 둔 파이오니어 뱅컨트스타 부동산 등 단체 2곳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 두 회사가 북한군과 연계된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에 속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5월 미국의 제재를 받은 진영은 러시아와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단체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는 차단됩니다. 타이완이 자국산 터장급 스텔스 초계 한 두 척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타이베이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타이완이 26일 중국의 증가하는 군사 위협에 대한 보호 장치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초계함 두 척을 취역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터장급 스텔스 초계함은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규모가 큰 중국 선박과 로켓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미사일과 가판포를 탑재하고 있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날 수아우 북부 항구에서 열린 취역식에는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참석해 시운전을 감독했습니다. 이번에 취역한 초계함 한 쌍은 타이완에서 생산되는 터장급 초계함 6척 중 가운데 마지막 2척이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초계함 인도를 예정보다 앞당길 수 있었다며 이는 타이완의 조선 능력을 보여주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려는 자국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6일 이란군과 영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을 도운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소속 정예부대인 쿠두스군과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반군,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해 금융, 무역상 조력 행위를 한 기관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6개 기관과 개인 1명, 그리고 라이베리아, 인도, 베트남, 레바논, 쿠웨이트에 기반을 두거나 등록된 두 척의 유조선으로 이들은 이란군과 무장조직, 단체들을 위해 상품 선적과 금융거래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테러 단체를 돕기 위해 불법 화물을 선적하는 이들을 겨냥해 가용한 도구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최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중동지역 무장단체들의 공격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 정부는 가용한 선택지들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미국과 중국이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 무선통신기업 퀄컴, 국제운송회사 페덱스,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최고경영자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경제, 무역, 농업과 같은 전통적 분야 등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AI와 같은 신흥 분야 등 중국과 미국은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보호 등을 놓고 갈등을 계속해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 경제가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면서 중국에 계속 투자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중국의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 개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가진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기술 장벽과 산업 공급망의 단절은 대립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작전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군 2인자를 제거했다고 26일 주장했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모든 정보를 점검한 결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와 군 정보기관의 정보에 따라 약 2주 전 수행했던 공격에서 하마스군 2인자 마르완 이사가 하마스 행정 전투지원 참모장인 가지아부 타마와 함께 제거됐음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마르완 이사 부사령관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모의한 이들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가리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이사 부사령관 제거 작전이 앞선 9일 실시됐다며 사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